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서 10장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 10장 1절부터 우리 3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봉독을 1절과 2절부터 26절까지는 생략하고 1절 그리고 27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임봉한 자는 하가랴의 아들 총독 느헤미야와 시드기야. 27절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르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또 우리의 맏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이 십일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십일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에 여러 방에 두되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우리가 올 한해 더 리바이벌 2026이라는 표를 가지고 올 한해 부흥의 우물을 파는 일에 도전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새벽에 먼저는 기도의 우물을 파기 시작했죠. 네, 계속해서 파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또 때마침 주일에 이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흐름에 맞춰서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서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흥의 우물을 판 이야기거든요. 이것도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파야 할 부흥의 우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것 같아서 참으로 신기하고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지난주까지는 3주에 걸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파야 할 부흥의 우물이 무엇인지 우리가 배웠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파야 할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부흥의 우물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제가 말씀드려놓고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파야 할 또 한 가지 부흥의 우물이 뭐냐? 바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의 우물입니다. 무슨 우물이라고요? 예, 여러분 그런 우물이 있다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성경에 기록된 대로의 우물을 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베푸신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다시금 의지하여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갱신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마지막에 내린 결론이 이거였죠. 우리 앞에 9장 38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성읍을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견고한 성읍이 아니고 뭡니까?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임봉했다. 한마디로 하나님과 계약서를 다시 써서 여러분 재계약하는 거, 재계약. 전세 재계약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다시 계약서를 작성을 해서 거기에 서약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고 또 그들이 준수해야 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은 다 해오셨고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편에서 그들이 준수해야 할 내용들을 이제 다시 세운 것입니다. 그것을 문서화한 거죠. 그리고 거기에 임봉했다, 서약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이제 초반에는 그의 임봉한 사람들의 명단이 쪼르르륵 나온 것이고요. 그리고 그 뒤에는 오늘 본문 후반에는 그들이 준행할 규례들이 어떤 것이었는지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그냥 정한 것이 아니고요. 뭐라고 하냐? 그들 조상 때부터 주신 율법을 근거로 해서 정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뒤에 34절과 36절에도 보면 거듭 말씀하는 것이 율법에 기록한 대로,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렇게 거듭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곧 성경에 기록한 대로 했다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한 대로, 다시 한번 따라해보세요. 성경에 기록한 대로, 네, 여러분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네, 성경에 기록한 대로 지켜 행하기로 했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이자 주제가 무엇이냐 하면 성경에 기록한 대로예요. 성경에 기록한 대로 너무 당연하고 너무 식상한 말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은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요, 그것이 더 이상 당연한 것이 아닌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성경에 기록한 대로 믿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한 대로 전하고 있고 성경에 기록한 대로 믿고 있고 성경에 기록한 대로 행하고 있나요? 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는요, 더 이상 성경에 기록한 대로가 당연한 것이 아닌 시대가 돼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이 땅의 교회가 처한 영적인 위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늘날만의 문제가 아님을 보여주고 있죠.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에 기록한 대로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성경에 기록한 대로 믿지 않았고 또 그렇게 살지도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 율법의 말씀을 그냥 듣기만 하라고 주셨나요? 듣고 은혜 받고 감동 받고 눈물 흘리기만 하라고 주신 것입니까? 아니죠. 결국은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그렇게 행하라는 거예요. 행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했는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이러한 저주를 받았다라는 것을 이들이 역사를 통해서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되풀이하지 않겠다, 그렇게 어리석게 우리가 되풀이하지 않겠다, 그래서 율법에 기록한 대로, 기록된 대로 준행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빠져있는 이 영적인 악순환으로부터 내가 벗어나리라, 우리가 벗어나겠다라고 하는 굳은 결의를 다진 것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악순환에 빠져있다면 빠져나오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네. 그것이 오늘 본문 이제 28절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28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기로 결단을 내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겠다라고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맹세했다고 얘기를 하냐면 저주로 맹세했다는 거예요. 저주로 맹세했다. 저주로 맹세했다는 것은 한마디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겠다 이겁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이다 라고 맹세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목숨을 걸고 사활을 건 결단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중요한 몇 가지를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그 세 가지를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여러분 그 첫 번째가 뭐예요? 첫 번째는 뭐예요?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첫 번째를 뭐라고 결의했는가 하면 이방인과 통혼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불신자랑 결혼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30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지금 안 읽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 목소리가 작아졌어. 아까 28절, 29절은 컸는데 지금 한 반밖에 안 들리는 것 같아. 한마디로 네, 결혼하신 분들만 읽은 것 같아. 한마디로 이방인들과 통혼하지 않겠다. 네. 왜냐? 하나님의 율법에 그렇게 금기시하기 때문에. 우리 신명기 7장 볼까요? 7장 3절, 4절.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이방 사람들입니다.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며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예. 이방인들과 통혼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왜 그러냐면 첫 번째로 혈통적 순수성을 보존하기 위함이고요. 예. 혈통적 순수성을 보존하기 위함이고 두 번째로 영적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영적 순수성, 다른 말로 신앙의 순수성, 다른 말로 영적인 타락을 막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순수성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도전이 되는 가장 위험한 요소가 뭐냐면요, 바로 이 결혼입니다. 결혼. 그렇죠? 이방인과의 결혼이 가장 위험하고 치명적인 위험 요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실제로도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요, 그것을 대번에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방인과 결혼한 것이 얼마나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불러일으키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솔로몬, 다윗 왕 이후에 이스라엘이 급속도로 영적으로 타락하게 됐는데 그 첫 번째 그 시작된 지점이 뭐냐 하면은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 여인들과 아내로 맞으니 어떻게 됐어요? 그 이방 여인들의 종교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마지막에 가서는요, 그 이런저런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었고, 그것이 심각한 영적인 타락으로 이어지게 되었고, 또 그로 인해서 나라가 둘로 쪼개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도 뭐예요? 그것을 다 답습한 거예요. 그래서 일어난 여러 왕들도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고, 그러면서 온 나라가 이런저런 우상숭배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심지어 북이스라엘의 아합이라는 이 왕은 누구를 아내로 맞았어요? 이세벨이 누굽니까? 바알 제사장의 딸이에요.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런 사람을 왕이 아내로 맞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온 나라가 바알 숭배에, 온 나라가 하나님의 선지자들 다 죽여버리고 바알 제사장들을 세우고 온 나라가 바알을 섬기는 나라가 돼버린 것입니다. 폭삭 망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요 바로 이방인들과의 통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리고 그 후로도 이것은 계속되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이방인들과 계속 통혼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의 가장 큰 문제였구나, 이거부터 끊어야 되는 것이구나 라고 이들이 깨달은 거예요. 그것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하고 근본적인 문제였음을 이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먼저 결단을 한 거죠. 이것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결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결혼은 우리의 인생의 제2막을 결정하는 것이 결혼입니다. 우리가 누구와 결혼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2막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에 있어서는요 더더욱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누구와 결혼을 하느냐에 따라서요 영적으로 대박이 날 수 있고요. 우리 지지난주에 간증하셨던 자매님인가요? 그 자매님의 남편 말이에요, 남편. 대박이 나요, 대박이 난 거야. 할렐루야. 예, 네, 요새도 맨날 둘이 새벽 기도하는데 그 자매랑 결혼 안 했으면 안 나왔을 거야, 아마. 예. 네. 여러분, 이렇게 대박 나시기 바랍니다. 예. 네. 그런데 또 반대로, 예, 네, 쪽박이 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배우자 잘못 만나가지고 쪽박이 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신자와의 결혼을 삼가라. 아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어디 직접적으로 어디 나온데 찾아줘봐요. 이렇게 내가 전도하면 되지. 제가 이길 수 있어요. 제가 끌고 나올게요. 하는데 나중에 결국 어떻게 됩니까? 다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센지 아세요? 그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뒤에 있는 거예요. 뒤에. 엄청난 세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신의 세력은 굉장히 강력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면 되질 않아요. 여러분이 자신에서는 안 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사명 잃고 심지어는 나중에 자신의 신앙까지 잃어버리는 경우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봅니까? 신앙에 발목이 붙들려가지고 앞으로 나아가기는 커녕 맨날 그 자리에 맴돌다가 인생을 끝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불신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요즘은요 가짜도 많아요. 가짜도. 무늬만 크리스찬들은 더 문제야 이거는. 아예 불신자는 그냥 뭐 간단해. 안 만나면 되는 거야. 그런데 이 무늬만 크리스찬들, 크리스찬 결정사. 여러분 결정사가 뭔지 알아요? 결혼정보회사의 약어가 결정사, 요새 결정사 유행어인데. 크리스찬 결정사, 이게 물론 이걸 통해서 우리 교회에 수입되어 들어오신 분들은 아주 잘 만나, 하나님이 역사하신 건데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믿는다고 하고 크리스찬이라고 하고 크리스찬 결정사에서 맺어준 만남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막상 보니까 믿음이 없어. 가짜야. 네. 가짜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걸러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도 우리 교회 한 자매님이 이 크리스찬 결정사에서 연결해준 소개팅을 이제 했는데 나름 괜찮더래. 그래서 신앙심도 있고 일단 신앙심 있고 일단 믿는다고 하면 그 다음 단계로 이제 바로 자기 원하는 대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예. 근데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신앙심이 있고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 좋은 만남을 이렇게 기대했는데 이제 시작부터 우리 교회 자매님들이 시작부터 이제 무서워요. 확실히 할 거는 좀 확실히 하자 해서 이제 혼전 순결부터 시작해가지고 교회 사랑까지 일장 연설을 쫙 한 거야. 그랬더니 어느 순간 남자가 사라져 버렸더래. 나가 떨어져 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저한테 와서 속상하다고 그러는데 제가 그러니까 나가 떨어지지.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걸러내는 거예요. 아멘. 우리 자매님들 아멘. 그렇게 해서 걸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잘했다. 잘 걸러냈다. 그런 놈은 걸러내는 거다. 그래서 이제 지금 받고 있는 훈련에 집중을 하자.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요. 정말 중요한, 가장 중요한 거를 찾으라고 한다면 바로 결혼입니다. 결혼. 결혼. 누구와 결혼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적 생활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대박이 나느냐 아니면 쪽박이 나느냐. 여러분 불신자와의 결혼은 생각지도 마십시오. 여러분 오늘 이들이 임봉한 것처럼 여러분 오늘 다 도장 갖고 왔어야 돼. 오늘 다 도장 갖고 왔다 생각하시고 임봉하십시오. 불신자와 결혼 안 할 건데 불신자와 소개팅은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밥 먹을 필요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가 막 야 그냥 한 번만 만나만 봐. 내 얼굴 봐서라도 만나만 봐. 이러면요 사탄아 네가 나를 넘어지게 하는 도다.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도장 꽝. 아멘. 그리고 두 번째로 3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이들이 두 번째로 이제 결단한 것이 이건데요. 바로 안식일 그리고 안식년에 대한 규례였습니다. 이 안식일에 대한 것은 율법 중에서도 10계명에서 제4계명에서부터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 때 천지 만물을 다 지으시고 그리고 일곱째 날 안식하셨던 것을 본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들에게도 이제 안식을 명하셨던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안식일을 주신 이유가 뭘까? 먼저는요, 바로 우리 인간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쉬어야 돼요. 안심은 어떻게 돼요? 죽어요. 쉬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창조 질서가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만이 아니고 땅도 쉬어야 돼. 동물들도 쉬어야 돼. 다 쉬어야 돼. 쉼이 필요한 것입니다. 안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일은 힘써 모든 일을 행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6일은 힘써 모든 일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은 쉬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왜 그렇게 안식하라고 하시는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날의 주인이 되신다. 모든 날을 지으신 주인이 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루하루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날들이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 인간이요, 얼마나 시간 우상이 심한지 몰라요. 시간 우상. 그런데요, 그 또한 시간도 우리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내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억해라.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의 살고 죽는 것, 먹고 사는 것이 누구에게 달렸다? 하나님께 달렸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땀 흘려서 수고하고 수확하는 것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요, 철저히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급이에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니까 나오는 거지, 여러분 아무리 일하고 열심히 하고 한다고 해서 그대로 수확이 나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 너무 잘하실 거예요. 내가 한다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만을 의존함을 고백하는 곧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식은요, 곧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안에서의 안식입니다. 안식할 줄 아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실제로 이 안식일이라는 단어는요, 문자적으로 중단이라는 뜻입니다. 중단. 그 원어의 뜻이 중단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멈출 줄 알아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믿음이란 멈출 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뭘 못합니까? 멈출 줄 몰라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큰 사건 사고들이 터지는 이유가 어디서 오냐면요, 멈출 줄 몰라서 터지는 거예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하나님이 정해주신 선이 있는데 그것을 그 앞에서 멈추질 못하고 넘어가 버리는 것에서 이런 사건 사고들이 터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멈출 줄 모르는 것에서 모든 일들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멈출 줄 알아야 돼요. 아멘. 여러분, 이게 우리 에게 있어야 할 지혜입니다. 멈추어야 할 때를 아는 지혜, 그리고 멈출 줄 아는 지혜, 이러한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비단 안식일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3장에 가면은요, 안식년 규례도 있는데요, 이 일주일의 주기가 동일하게 이제 연에도 7년이라는 기간에도 적용이 이제 된 겁니다. 그래서 6년 동안은 땅에서 농사를 짓되 제7년에는 어떻게 땅을 쉬게 하려는 거예요. 7년, 제7년에는 땅을 쉬게 하려는 거예요. 이게 안식년입니다. 그래서 땅을 갈지도 말고 그냥 그대로 묵여둬서, 그리고 그때 난 것들은 어떻게 하냐면 가난한 자들로 먹게 하고, 니네가 거두지 말고 가난한 자들의 것이니 가난한 자들로 먹게 하고, 또 그 남은 것은 들짐승들이 먹게 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년 규례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것을 결단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뭡니까? 결국 믿음. 아멘. 믿음이에요, 믿음. 예. 산술적으로는 분명 마이너스처럼 보이지만 결코 마이너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마이너스인 것처럼 보이지만은요, 영적으로는 플러스라는 거예요. 예. 그게 믿음이에요. 그렇게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안식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산술적으로 마이너스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 플러스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래서 이 안식일과 안식년 규례는요 결국 믿음의 문제였던 것이고요, 또 하나님의 돌보시는 은혜의 선순환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은혜의 선순환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 복된 삶을 향유하는 비결이었던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것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물론 오늘날에는 이제 안식일이 없죠. 안식일의 개념이 사라졌지만 그것이 적용될 수 있는 최소한의 개념이 뭐죠? 바로 오늘과 같은 주일이에요. 주일 성수의 주일 성수. 우리는 이 주일에 우리의 삶을 멈춥니다. 하던 일을 멈춥니다. 그리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함께 예배하고요, 또 서로 교제하고요, 말씀을 나누고요,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시간도 너무 아깝죠. 쉴 새 없이 일하고 돈 버는 일에 부지런이지만 우리는 그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멈출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육이 쉬고, 우리의 영혼육이 쉼을 누리고, 또 우리 인생의 날들이, 우리 인생의 날들이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는 날이에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날들이 모두 주님의 것임을 기억하고 인정하고, 또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모든 인생살이가 하나님께 달렸음을 믿고 그 하나님께 맡기고 그 하나님 안에 안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은 또한 불신자와 결혼하지 않고요, 주일을 성수합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만 아니죠. 아까 제가 최소한의 개념이라 그랬어요. 우리 교회는 뭐예요? 수요 예배, 셀 모임, 오후 양육, 심지어는 이제 다 1인 1사역들을 하고 계시니까 사역까지, 사역 성수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그것의 우선순위를 두고, 다시 말해서 그것을 중심으로 삶을 디자인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돌보시는 은혜의 선순환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보니까 몸이 안 좋아서 오후 양육 빠지신 분이 세 분 계시더라고요. 놀랍죠. 제가 그걸 다 알고 있다라는 사실. 몸이 아파서 감기 걸려가지고 오후 양육 안 하신 분들이 세 분 계셔서 제가 다 연락 돌렸어요. 오늘 우리 자매님 뭐 제가 빠지면 제 기억도 안 나. 하도 그런 얘기를 하니까. 네. 근데요 똑같이 제가 그랬어요. 아파도 교회 와서 아파라. 네. 아프다고 빠지지 말아라. 왜냐? 습관된다. 아프다고 빠지면 어떻게 돼요? 습관돼요. 아프면 교회 빠져도 된다라는 생각을 버려라. 네. 여러분 아파도 교회 와서 아프시기 바랍니다. 네. 응급실 갈 거 아니면. 네. 응급실 갈 건 응급실로 가야 돼. 교회 오지 마. 응급실 가세요. 네. 그런데 그런 거 아니면 여러분 아파도 교회 와서 아프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무엇보다 영이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육이 살기 이전에 영이 살아야 돼요.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이 얘기해 주세요. 육이 살기 전에 영이 살아야 됩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육을 살리려고 해. 그러다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육이 살기 전에 영이 살아야 돼요. 아니 육이 죽고 영이 살아야 돼요. 여러분 그게 진짜 사는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새벽기도 하고 하니까 육이 죽겠죠. 육이 죽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영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은 거예요. 네. 막 피곤하고 한데 뭐 이유 없이 좋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영이 살아서 그래요. 여러분 영이 사는 것이 진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멈출 줄 아셔야 됩니다. 멈추시기 바랍니다. 안식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이 살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우리의 삶을요 예배 중심, 따라해보세요. 예배 중심,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 네, 여러분 그렇게 디자인하십시오. 그러면 살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32절 이하에 보니까요 이제 하나님께 드릴 각종 헌물에 대해서 결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32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인데 길기 때문에 우리 32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드릴 각종 헌물에 대해서 이들이 결단을 이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결단한 헌물은요, 이렇습니다. 먼저는 첫 번째 성전세입니다. 성전세. 성전세는 뭐냐면 성전을 위해서 이제 내는, 성전을 관리하고 보수하고 유지하는 데 사용하기 위한 목적의 세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 3분의 1 세겔씩을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드리겠다라고 결의를 한 것입니다. 이것도 모세의 율법을 따른 것이죠.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에서는 하나님 성막을 유지하기 위해서 반세겔씩을 내도록 했어요. 반세겔씩.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3분의 1 세겔이니까 이제 조금 낮춰서 책정이 됐죠. 아마도 그 당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어려운 경제적 형편을 고려해가지고 그렇게 책정을 이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이제 하나님의 전을 유지 관리하겠다. 또 매일에 드려지는 제사와 절기를 지키는 일에 사용하도록 하겠다라고 결의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34절에 보니까 또 무엇도 드리냐면 번제단의 살을 나무를 드리기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레위기 6장 13절에 가면요, 하나님께서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치며 하면서 이 번제단의 불을 꺼뜨리지 말라고 명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뭐가 늘 있어야 돼요? 나무 장작이 있어야 돼요. 땔감, 나무 장작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것 또한 드리겠다라고 한 겁니다. 일명 나무 장작 예물, 나무 장작 예물을 이제 드리기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35절 36절에 가니까 이제 각 개인이 드리는 예물인데 그들의 토지 소산의 만물 첫 번째 것, 그리고 각종 과목의 첫 열매, 그리고 그들의 맏아들, 그리고 가축의 첫 새끼를 드리기로 한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맏아들은 맏아들을 드린다는 인신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죠. 우리 민수기 18장에서는 이렇게 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은 다섯 세겔로 대신 드려라. 예. 은 다섯 세겔로 뭐가 아야 진짜 드리려고 그래서 예. 그리고 나머지 이 가축의 첫 새끼들은 이제 정한 짐승의 것들은 이제 번제로 실제로 드리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들은 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하면은요,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도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소유도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재물, 우리의 돈 다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경작하고 수고해서 얻은 것이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하는 의미로 하나님께 이제 드리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결단한 것이 바로 십일조입니다. 십일조를 드리기로 결단을 한 겁니다. 우리 37절 3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십일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십일조를 받는 자임이며 레위 사람들이 십일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십일조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에 여러 방에 두되 자신들의 산물 곧 소득이에요.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의 율법에서 명한 것입니까 아닙니까? 명한 것이죠. 성경은 창세기 14장에서부터 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에게 자신이 획득해온 이 전리품의 11조 10분의 1을 준 것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야곱도 베델에서 하나님께 십일조를 서원했죠. 그리고 모세시대에 가서는 이것이 아예 이제 율법으로 제정을 해주신 것입니다. 십일조를 드려라. 그래서 이 십일조에 대해서 성경 전반에 걸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신약시대에도 이어지고 오늘날에까지 이어져 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주일 예배 때도 그렇고 수요 예배 때도 그렇고 예배 때마다 십일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안 나와요? 그죠? 때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이것은 뭐냐면요, 성경 전반에 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일조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아주 중요한 신앙의 정신이고 또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이며 또 분명한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한번 따라해 주세요. 십일조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여러분, 제가 이 십일조에 대해서 이런 말씀 종종 드립니다. 십일조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경제생활의 기본 원리다. 십일조가 뭐라고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경제생활의 기본 원리다. 여러분, 이건요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고요, 고 하영조 목사님이 하신 말이에요. 십일조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경제생활의 기본 원리다. 너무 적절한 표현이죠. 우리 말라기 3장 8절부터 10절에서는 그에 대해서 아주 직접적으로, 단도직입적으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십일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십일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어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러분, 뭐라 그럽니까? 그들이 저주를 받은 이유가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저주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저주를 받냐? 우리가 십일조 안 하면 다 저주받아요. 여러분, 마귀는요 이것을 잘 압니다. 교회에 저주가 임한다, 교회에 저주가 있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 십일조를 안 하게 하면 된다. 이거 분명히 아는 거예요. 오늘날 그렇게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막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십일조 안 드려도 된다. 그냥 이거는 명령이 아니고 그냥 정신일 뿐이다. 그럼 정신은 또 아무 안 해도 되나 그러면? 네? 여러분, 그런 것입니까? 명령이 아니고 정신입니까?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하게 명하고 계세요. 십일조와 봉헌물은 내 것이다. 네. 그럼 또 십의 구조는 그럼 내 거네. 아니죠. 십의 구조도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십의 구조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지만 십일조는 더 특별하게 하나님이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신, 그런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분량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기억하도록 하시는 것이고요, 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하나님의 공급인 것임을 잊지 말라고 하시는 우리 믿는 자들의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뭐냐, 뭐라고 하세요? 그로 인해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써 있잖아요. 어떤 복입니까? 또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제가 지금 11주 한 지 6개월 됐거든요. 근데 아무런 사인이 없어요. 아무런 사인이 없어요. 뭐죠? 복이 뭐죠? 예. 그런데 여러분, 지금 네가 누리는 게 복이야. 네가 사기 안 당하고 보이스피싱 안 당하고. 여러분, 실제로 11절 12절에 어떤 복이라고 나오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지도록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막 주식 대박 나고 막 이런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돌보시는,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순환 가운데서 우리로 하여금 복되게 살아가게 하시는 그러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그 복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지금 누리고 있는 바로 이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을 내가 아직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헌금은, 여러분 설교 시간에 헌금 얘기하면 막 싫어하는데 그러시면 안 돼요. 헌금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 신앙의 요소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무엇에 가치를 두느냐를 알려면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소비 생활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의 재물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느냐를 보면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진리예요, 진리. 우리의 재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돈이 가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 돈을 씁니까? 우리는요 가치를 두는 곳에 돈을 씁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곳에, 사랑하는 연인이 있다, 거기에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부어. 강력하게 집중적으로 쏟아붓더라고. 비현실적으로, 비상식적으로. 사랑에 빠지면 여러분, 자녀에게 쏟아붓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니까 나에게 쏟아붓고, 먹는 걸로 쏟아붓고, 건강에 쏟아붓고, 옷에 쏟아붓고 등등등, 뭐 이런저런 즐거운 일들에 쏟아붓고, 나를 사랑하니까. 너무도 당연한 이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은요, 우리의 재물이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께로 드려지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헌금입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 번째로 내린 결단은요,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곧 구체적으로는 뭐야, 하나님의 전과 하나님의 일들을 향한 헌신의 결단인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39절, 마지막 39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들이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과거에 이들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을 버려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따라해보세요. 내가 나의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네, 이러한 결단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섬김과 헌신의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막연한 것이 아니고 막연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헌신으로 나타나야 돼요. 헌신으로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막연한 것이었습니까? 말뿐인 것이었습니까? 아니에요. 2000년 전에 우리의 역사 가운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것이었던 것처럼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헌신으로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냐면, 첫 번째 율법을 사랑했어요. 말씀 사랑. 그리고 두 번째 성전을 사랑한 거예요.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늘 우리 찬양했잖아요. 그죠? 주님의 전을 사모한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헌신으로 나타내야 되는데, 첫 번째 말씀 사랑, 성경을 사랑하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에서 끊임없이 하나님 사랑은 말씀 사랑, 하나님 사랑은 말씀 사랑, 하나님 사랑은 성경 사랑, 그리고 두 번째 교회 사랑입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 사랑이 뭐라고요? 첫 번째 말씀 사랑, 두 번째 교회 사랑. 네. 교회 사랑이에요. 그게 하나님 사랑이고 예수님 사랑이에요. 왜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교회는 예수님께서 피값 주고 사신 바 되었기 때문에. 네. 여러분, 성경과 교회는요, 비판과 비난의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난도질해요. 비판하고 난도질해요. 교회를 비난하고 난도질합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은 절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경과 교회는 사랑의 대상입니다. 비판하고 난도질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세상의 물결에 얼떨결에 휩쓸리지 마십시오. 교회와 성경은 믿음의 대상이고 사랑의 대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사랑하시고 또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 제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나누면서요,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과 이 땅의 교회들이 정말 주의해야 하는 것이 뭐냐면요, 바로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들어보셨죠? 자유주의 신학. 자유주의 신학이 뭐냐면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지 않는 거예요. 그냥 인간의 이성과 경험을 토대로 합리적이게 성경을 재해석하려는 시도입니다. 성경을 인간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석해 주는 거예요. 인간이 납득할 수 있도록, 인간이 살고 있는 이 현실 세계에 잘 어우러지도록, 우리의 문화와 통념에 잘 어우러지도록 그에 맞게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이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곧 인간 중심적 해석이에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많습니다. 인간 중심적 성경 해석, 인본주의적 성경 해석, 성경에 기록된 대로 보질 않고 인간 중심적으로 막 이상하게 재해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유주의 신학이 오늘날 교회 안에 굉장히 깊숙이 이미 스며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구 교회가 다 무너진 이유가요,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자유주의 신학 때문에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유럽의 교회, 미국의 교회, 서구 교회가 이 자유주의 신학 때문에 다 무너져버린 것입니다. 지난 우리 수요예배 때도 이 사탄의 하수인 거짓 선지자들이, 악한 영들이 활동한다 그랬잖아요. 거짓 선지자들이 활동한다 그랬는데요. 그거의 대표적인 게 바로 이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이 자유주의 신학이 오늘날 우리 신앙에, 우리의 교회 안에, 한국 교회 안에 깊숙이 들어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날 이 유튜브에 보면 유튜브에 이 신앙 콘텐츠가 설교뿐 아니라 뭐 희한한 신앙 콘텐츠들이 막 넘쳐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에 많은 경우가 보면요, 다 치우쳐 있어요. 이쪽으로 치우쳐 있던가 저쪽으로 치우쳐 있던가. 그래서 많은 경우가 자유주의 신학의 영향을 받은 메시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인간 중심의 신앙과 성경 해석. 여러분, 그런 메시지들을 들어보면은요, 다 제가 저도 많이 들어봤거든요. 들어보면은 결론은 다 하나예요. 뭐냐면 그냥 네 마음 가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마음에 감동이 오면 하고 안 오면 하지 마. 이해되면 하고 안 되면 안 해도 돼. 11조 네 형편 따라서 해. 네 마음에 감동이 오면 하고 아니면 마라. 네 마음에, 네 신앙 양심을 따라서 해. 명령은 아니야. 여러분, 이게 무슨 신앙입니까? 그렇죠? 이해되면 하고 이해 안 되면 안 하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해가 돼서 갈대아 우르에서 멀쩡한 집에서 나왔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해가 돼서 자기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단에 바쳤습니까? 여러분, 모세가 이해가 돼서 바로 앞에 섰나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해가 돼서,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가 돼가지고 요단강에 그런 자살 행위를 한 것입니까? 요단강에 발을 내딛었습니까? 이해가 돼서 여리고를 그냥 계속 돌았나요? 아니에요. 이해가 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해되지 않은 거 투성이에요. 그런데 신앙이란 뭐냐? 이해되지 않음에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뭘 할 때 계속 자녀들 왜 그냥 뭘 왜야 그냥 해 그러잖아. 이해되지 않아도 그냥 해. 그냥 하고 나서 물어봐. 그냥 하고 나서 아빠 근데 그때 왜 그러라고 그러셨어요? 이렇게 물어봐. 이해가 안 돼도 해. 여러분, 이게 신앙인 것입니다. 이해된다고 하고 이해 안 되면 안 하고, 이게 무슨 신앙이란 말이에요. 오늘날의 이 시대가 바로 그런 것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해의 대상이 아닙니다. 믿음의 대상입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은 설명되어져야 할 것이 아니고 선포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쓸데없는 논쟁을 그치십시오.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고 논증하고 설명되는 것이 아니라 선포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기록된 대로 믿으라는 거예요. 기록된 대로 준행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참 신앙인 거예요. 특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내용들을 보십시오.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논쟁이 되는 이슈들이에요, 다. 불신자와의 결혼 문제, 11조 문제, 주일 성수 문제,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치명적인 문제가 되었던 이슈들이 오늘날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뜨거운 감자가 된다는 것이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뭘 보여주냐면요, 이것들이 여전히 중요한, 영적으로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중요한 포인트가. 그런데 이에 대해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정신이 중요한 거지. 네 마음이 중요한 거지. 그냥 네 양심을 따라서 하면 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 단호하게 결단을 내렸다는 거예요. 저주로 맹세했다는 거예요. 불신자와 절대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내 자녀를 불신자와 결혼시키지 않겠습니다. 주일 성수 목숨 걸고 하겠습니다. 11조를 결단하겠습니다.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것이 우리가 파야 할 또 하나의 부흥의 우물인 줄 믿습니다. 첫 번째, 기도의 우물을 파고, 기도 중에서도 뭐예요? 통성 기도의 우물을 파고, 주여! 부르짖는 기도의 우물을 파고, 또 영적 야성의 우물을 파십시오. 영적 야성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목포에서 쌀가마니 지고 평양에 말씀 사경에 왔다 그랬어요. 은혜의 자리를 침노하고 능력의 자리를 침노하고 또 헌신의 자리도 침노해. 저거 내가 할 거야. 내가 드릴 거야. 헌신의 자리를 침노하는 이런 영적 야성의 우물을 파고 또 세 번째 단순함의 우물을 파세요. 여러분 오늘날 신앙이 너무 복잡해. 여러분 지금 복잡한 게 있습니까? 다 버리세요. 그거는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단순한 거예요. 단순하게 믿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은요 다 단순하게 믿었어요. 아는 게 많지 않더라도 여러분 신앙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복잡한 게 아닙니다. 단순한 것입니다. 심플하게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단순함의 우물을 파시기 바라고요. 네 번째 교회 사랑의 우물을 파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오늘날 사람들은 하나님 사랑은 오케이. Sure. 교회 사랑은 No. 이렇게 얘기해요. 그건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사랑의 우물을 파셔야 됩니다. 다섯 번째 영적인 권위를 소중히 여기는 우물을 파라는 거예요. 영적 권위를 소중히 여기는 우물. 제가 오늘 시간이 없어서 이건 얘기를 못하는데 뒤에 가면 나와서 그때 할 거예요. 오늘 이들은요 레위인을 챙겼어요. 레위인이 뭡니까? 주의 일을 하는 자들이잖아요. 과거에 이들은 레위인을 내팽겨쳤어요. 그래서 이들이 그냥 다 떠나가게 만들어버렸어요. 곧 영적 권위를 같이 절하시켜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육신적인 것에 훨씬 가치를 부여하고요 영적인 것에 가치를 절하시킵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속성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다시 세운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을 섬기고 레위인을 챙겨주고 여러분 이들이 좀 아까 어떻게 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던 자들 아닙니까? 레위 사람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에스라와 레위인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자들 아닙니까? 영적인 것을 나눠준 자들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가 육신적인 것으로 나누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둘 중에 뭐가 훨씬 가치 있는 일이에요? 영적인 것을 아는 게 훨씬 가치 있는 일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한 눈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성경에 기록된 대로의 우물을 파라는 거예요. 달리 제가 표현해 보면요 보수적 신앙의 우물을 파라. 이게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다 하면 더 정확히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보수적 복음주의. 여러분 오늘날 소위 복음주의라고 하는 게요 더 이상 복음주의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유주의가 다 스며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보수적 복음주의의 우물을 파라. 바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의 우물을 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술 먹지 않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한 신앙 문화가 형성되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죽어라 주일 성수를 합니다. 주일 끼고 여행 가지 않습니다. 캠핑도 안 가고 서핑도 안 갑니다. 그리고 불신자와 결혼하지 않습니다. 교제도 할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십일조를 합니다. 하나님께 헌신합니다. 주의 전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준행하기를 결단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의 우물을 파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우물 열방선교의 우물을 파는 것입니다. 1970년도에 여러분 기록적인 사건이에요. 1970년도에 여의도 광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그 자리에서 10만 명의 청년들이 선교사로 헌신한 것은 기록적인 일입니다. 그런 부흥이 있었던 땅입니다. 그러한 열방선교의 부흥의 우물을 파라. 여러분 이러한 부흥의 우물을 계속 팝시다. 여러분 성경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대로 행하고 있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